이제 성경 전체를 상고하는 여행을 계속하여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 후에 주님과 제자들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14장을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누듯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장에 이르자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군병들이 그분을 사로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이어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십자가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노라.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이며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다락방을 떠나 15장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아마도 성전 경내를 통과하는 등산로를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성전 문들을 개방해 놓고 있었는데 누런 포도들이 주렁주렁 달려 문들을 장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시편 80편 8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신 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문들을 지나 걸으실 때 그분은 성전문에 걸려있던 그 굵직한 황금 포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포도들을 보신 후 본문에 나오는 광화를 시작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벨 언덕을 내려가다가 예수께서 몇몇 포도나무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강둑을 넘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언덕 위나 아니면 성전 문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1절 말씀. 히랍 원문에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호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지칭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둑지 못하여 진려와 행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적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지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원하셨으며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농부는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중 몇몇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신 외아들은 물론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외아들을 보내야 하겠다. 저들이 내 아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잡아 죽이자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대답하되 그 파렴치한 농부들을 내어 쫓을 것이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줄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므로 이제는 제자들인 여러분이 즉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포도원을 이전에 세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취하신 후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그 개발 책임을 또 맡으실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잘라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는다면 주께서는 여러분이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깨끗하게 전지하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부터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자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행위와 열매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육체의 행위는 이러하니라고 시작한 후 그는 육신의 행위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하여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다시 말하면 열매와 행위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행위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에 살라버릴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포도나무란 뜻이었습니다. 마른 포도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으로는 말뚝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며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불쏘시개로나 사용해야 하는데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구나, 썩은 나무가 되었으니 전혀 쓸모가 없구나 라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게 가능한 말인가? 그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학적인 논리나 논쟁이 휘말리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문제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며 또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며 나는 그 이외의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는 그분은 내 말이 거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그분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데 비하여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강론에서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13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무엇이든지는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분이 그 범위에 약간 제한을 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광범위한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세상적인 시각에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카, 엄청난 금액의 예금 통장, 요트 이러한 것들을 욕심껏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이런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들은 기도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광범위한 약속들은 기도의 문을 열어 육신적인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문들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최고로 원하게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이 말씀도 종종 오해되고 잘못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분은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분은 너희 마음 속에다 그분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나의 율법을 더 이상 돌비가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쓰리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 의지, 목적을 우리 마음에다 새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내가 바라고 원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즐겁고 흥분되는 일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내 안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소원을 내 마음에 속에 다 넣으시리니 그것이 내 마음에 바라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 내가 한번 하와이에서 살아봤으면 그런데 이런 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의할 것은 그것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넣어주신 후 여러분을 하와이로 부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되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 먼저 분명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확신을 갖는다는 게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분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예비시키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매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인 양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조심하라,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다가는 독충과 독뱀으로 득실거리는 장거리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여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삼가서 해야 한다 라고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처절함과 비참함에 빠지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이리안 자이안나 뉴 기니아로 가서 그곳 본토인들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시키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과 갈망을 불어넣으실 것이며 곤충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들 제프와 내가 이러한 자야에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젊은 사람의 선교 현장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잘생긴 사람은 두 어린 자녀를 두었는데 두뇌 명석한 대졸 학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도로를 120마일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외진 곳에 살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들판을 한 바퀴 돌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착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순풍이 아니면 착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좋게 불고 있어서 우리는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바퀴 돌면서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우리가 착륙할 즈음 활주로 양쪽에는 발가벗은 원주민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 그들은 비행기 쪽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우리에게 동리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협곡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이야. 아름다운 수정같이 맑은 물을 모여서 두 줄기의 시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작은 수도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자기 집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파이프를 사용하여 상류로부터 이 두 수정같이 맑은 물을 그의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게 말해보세요. 그분은 이 온 땅에서 자네들을 기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은 정말로 대단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정말 대단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그분의 소원을 주입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 8절 말씀. 그 동일한 모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그는 가장 가까운 도로가 35마일이나 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점에 가려고 하면 35마일이나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전구 하나라도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사는 곳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통조림이나 그런 것들을 사러 가게에 가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 가든그로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파도 타기로 유명한 헌팅턴 해변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려면 그 해변을 따라 35마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해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카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귀에다 꽂고 마라나다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해변을 지나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천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보내실 경우 여러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 이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경치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장소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의 뜻은 이제 그분의 뜻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너희 마음에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분의 뜻을 쫓아 구한다면 그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들으신다면 너희는 그분께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후에 그의 서신에서 한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날 자신이 겪어야 할 그 추한 꼴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계산하던 방식대로 하면 새날이 일몰시에 시작되는 것이었으므로 오늘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일 일몰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분의 기쁨은 인간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사람들에게 너희 죄가 사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은 나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은 남편들에게 결혼 규칙 하나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조금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여야 하며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봅시다. 그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거기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는 사랑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체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산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 관계의 열매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오는 서신들에 의하면 제자들은 자신을 종이라 칭하고 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으며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노예였습니다. 유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으며 베드로도 노예였습니다. 주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노예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몇몇 사람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아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조금 더 가시다 보니 두 사람이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또 말씀하시니 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분이 저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원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떠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9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계명에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실은 신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신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적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 초청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잡아 끄시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이 죄 많은 세상이 지겹습니다. 저는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문으로 들어가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문은 아주 넓음으로 여러분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온 기쁨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문 안쪽으로 이런 글귀가 보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선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너무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단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공평한 일입니다. 그분은 보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므로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사건의 전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왜 우리 이해의 범주 밖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응답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누구든 여러분은 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오라는 초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초청장을 발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초청을 거부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거부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거부하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전체를 푸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며 가서 열매를 맺도록 정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을 위하여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지르르한 외형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군중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수천 명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추종하는가도 아닙니다. 5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 10년 후에는 어떤가?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항상 열리는 열매 말입니다. 수일간은 달콤했다가 다시 그 완고한 옛 자아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항상 있어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이것을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론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 시기에 탄생하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해 반기를 드는 자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사실상 유프라데스 지역으로부터 영국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넓어서 그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일이 종종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대체로 로마에 복속된 지역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지역을 다스리던 봉건 영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통치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법과 질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주들과 통치자들과 황제들은 궁극적으로 신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황제를 신으로 떠받는 것을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주인이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도록 허용하자.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더 쉬워졌다. 그러므로 그런 관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 사람이 향을 조금 가져와서 분향을 하면서 황제는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가 진짜 로마 시민임을 확인해주는 인증서가 수여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분자로 취급되었으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기독교인이 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로마 정부만 기독교인들을 증오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큰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후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당한 위험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항해서 어떻게 그 모든 소요를 일으켰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들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빼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를 따르는 일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야심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령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저들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매를 맞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상을 올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본시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정작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이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돌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무죄의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본문에 나오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의 죄요 빛을 거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만일 내가 오지 않았다면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요. 만일 내가 빛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죄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의 죄는 무지의 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지식과 함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더 중한 죄가 될 것입니다. 빛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은 기적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고라신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들은 멸망치 않고 남아있으리라. 심판날이 이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세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증오의 찬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주님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며 증오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은 예수님을 그렇게도 증오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이유를 대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여러 예언의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차치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증거하겠지만 너희도 증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일은 중요하니, 즉 우리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한 명 뽑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수에 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부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는 내 일이 나를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예수님께 대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마치 변호사처럼 모든 증거를 들이대며 예수는 참으로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불러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장차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도 증거하십니다. 이 모든 증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며 기도하라는 것이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며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사랑, 이것은 궁극적인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궁극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교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높이려고 애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길을 추구하려고 애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주여, 당신께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며 구세주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